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8월 17일 일요일 시내 산에서 출애굽기 19장 1에서 8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이곳 시내산 기슭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모세가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고 이후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은 아마도 시나이 반도의 제벨 무사일 것이다.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셨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된 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그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표징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두 달간의 여행 끝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약 1년간 머물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레위기 1장에서 27장,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장 10절에 기록된 많은 율법이 제정되었다.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서 머문 이야기는 모세오경 서사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이교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에서 그것에 물들지 않을 유일한 국가이며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정체성이 세워진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당신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세우신다. 백성들이 순종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고 다른 사람들, 특히 주변 국가들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길과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하도록 부름받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당신의 성품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비추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법적으로 체결하는 것이었다. 다양한 본문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언약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당신의 성품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비추는 통로가 되기 원하셨기에 시내산에서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다. 묵상. 당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적용.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특권을 포함하고 있겠습니까? 당신에게는 어떤 특별한 책임이 주어졌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는 항상 순종의 조건이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기슭에서 열국 중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분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그들은 엄숙하게 순종의 길을 따르기로 약속하였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반포된 지 며칠 후에 모세를 통하여 율례와 규례의 형태로 부가적인 교훈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은 음성을 합하여 다시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약속하였다. 선지자 왕 293. 드넓은 세계 중에 우리를 부르사 주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속절없이 짧고 바랄 수 없는 인생을 불러주신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세세토록 그 은혜를 찬양하기 원하니 영생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5편 1절로 2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도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궁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홀연히 저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실도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뇌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보시고 들으시고 또한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둘째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은 22절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이 말씀 속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말을 잘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이와 같은 상황에 해결 줄 수 있는 조언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좀 더 강하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강하게 말한 이유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의 심각성이 어떠함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는 쉽게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하여 가까웠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문제의 본질보다는 그 사람과의 관계성이 더 크게 느껴져서 상처도 더 심하게 느끼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예 강하게 권면하였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심하고 확 맡겨버리고 싹 잊어버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의 문제로 인하여 지나치게 고민하여 뼈가 마르기까지 하는 일을 보기 원치 않으십니다. 고민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 맡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보다도 우리 일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몇 성경절을 통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데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제일 잘 아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고 또한 최고의 결과를 이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심각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겨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짐을 하나님 자신에게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러한 은혜로운 초청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그냥 두지 못하시고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로 다 맡겨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받고 해결하고 싶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을 최종적으로 가장 큰 것을 지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는 구원이신 하나님을 여기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을 맡기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최고의 결과가 되도록 그 일을 처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기 원하시고 또 그것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 속에 남아있을 때 어느 순간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민하지 마시고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모든 짐을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를 의지하라는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를 의지하라는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은 23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3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뜻이 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방법과 때가 있음을 믿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그것은 첫째로 그 사람을 붙드십니다. 여기 본문에도 22절 후반부에 보면 너를 붙드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 믿음을 더욱 주시고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으십니다. 22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즉 마음이 산란하여 진정치 못한 사람이 이제는 마음을 잡고 평안히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요동치 않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세상이 다 끝나고 생명의 새 세상이 도래할 때 그때 모든 것이 확연히 드러날 때 지금 고민하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생각과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차질 없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상상도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결국 하나님은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모세는 40년간이 고달프고 힘든 광야 생활 중에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질 때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일어나고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가 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회막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여 맡겨버리면 이제부터 모든 문제는 나의 것에서부터 주님 것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문제가 되어버려서 주님께서 고민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은 이미 고민거리가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로 인해 고민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넘겨주었던 그 모든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로 넘겨준 그 문제는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뜻과 시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지구에서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죄의 본성의 속성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반드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본성은 이기심과 교만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기심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교만한 품성대로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교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 현상도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기심과 다른 사람의 교만 때문에 내게 속한 이기심과 교만에 상처를 입고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혹은 조금 먼 관계 속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심각한 문제라면 그것이 더욱더 서로에게 매우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심각하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같은 문제로 고민했던 다윗은 세 가지의 방법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첫째는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셋째는 그리고는 주를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짐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를 경험했고 결국 최고의 결과를 맛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다윗의 경험을 따라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윗과 같이 최고의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윗의 경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영수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1888년 미니에폴리스 대총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의 대표자들, 다시 말하면 서부에서 온 대표자들 존스와 웨거너와 또 W.C. 화이트, 엘렌 화이트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E.G. 화이트 등이 교단의 신학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이에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소문을 신뢰하면서 그런 음모설로 말미암아 회의들 자체와 또 그 회의들로 몰아간 사건들은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소문을 받아들임으로써 엘렌 화이트, 유라야 스미스와 조지 버틀러 진영 가운데 있는 바리새 정신 또는 미니에폴리시 정신이라고 일컬은 것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근거 없는 그런 소문 또 음모설을 믿고 서부 측에서 오는 대표자들을 비난하는 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바리새 정신 또는 미니에폴리시 정신이라고 할 뿐이 일컬었습니다. 그런 결과 엘렌 화이트가 염려했던 대로 비그리스도인 정신이 그 회의들을 지배하고 망쳐놓았습니다. 그 회의의 예봉은 존스와 웨거너뿐 아니라 이들의 그리스도 중심적 기별과 그들이 전할 권리를 강하게 지지했던 엘렌 화이트에게도 겨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 삶의 경험 가운데서 그 회의에서처럼 지급받은 적이 없었다라고 비통하게 말했습니다. 그 회의는 엘렌 화이트의 봉사에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위기는 재림교회 신학의 핵심과 또 그 신학적 이슈를 다루는 그런 방식과 관련되었습니다. 대총회 온 지도자들은 교단에 어려움을 주는 신학적 이슈들을 전문가의 의견, 또 주의라는 권위, 또 신조 같은 법령, 재림교회의 과거 전통 같은 수단으로 풀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렌 화이트와 개혁적인 소수의 사람들은 매사에 성경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버틀러와 그의 동료들은 이 논쟁에서 인간적인 권위를 사용하여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엘렌 화이트의 권위에 의존하여 성경 해석의 이슈를 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방식을 거절하고 성경 해석의 이슈를 해결주는 유일한 권위인 성경으로 거듭거듭 돌아가자고 교회에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쓴 글들이 갈라디아서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미니애폴리스 대총회를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들을 말하면서 거듭거듭 성경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경만이 신앙과 교리의 유일한 기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권위의 이슈와 관련하여 단지 대총회의 지도부에 항거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율법주의에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1888년 회기 동안 그리고 그 후 189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을 믿는 구원하는 믿음을 재림교회 신학의 중심적 위치에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1888년 10월 24일에 엘렌 화이트는 대표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재림교회의 진리를 붙잡고자 했던 귀한 영혼들이 돌아서 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껏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호소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원하고 있다. 또다시 그녀는 재림교회에서 율법의 위치를 논하면서 1890년에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 스스로를 돌보게 하라. 우리는 길보와 산처럼 메말라버릴 때까지 율법을 위해 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미니애폴리스 대총회를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들과 관련하여 그녀가 재림교회 신학적 이해에 끼친 주된 공헌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셋째 천사 기별에서 차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자리에 관한 그녀의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1888년 말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의 선포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되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재림교인들에 의해 동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선포되지 않았는데 율법과 복음은 손을 맞잡고 가야 하는 것이다. 그녀는 계속하여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예수 믿음을 논하면서 그것에 대해 말하지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음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가 의의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를 널리 충분히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곧 예수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림교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잡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1895년의 시각으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1888년 대총회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91쪽에서 92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웨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높이 들림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신 그분을 세상 앞에 우뚝 세우는 것이었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 공로, 인간 가족들을 위해 행하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다. 그분의 은혜의 복음 기별은 교회를 향해 분명하고도 명백한 모습으로 제시되어야 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율법말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거나 믿지 않는다는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엘렌 와이슨 존스와 웨거너에 의해 전달된 복음 중심의 기별을 깊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가르친 모든 것, 심지어는 1888년에 가르친 것을 모두 다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글과 그녀의 글을 비교해 분석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함에 대해서는 그들을 계속하여 지지했습니다. 1888년 회개 여파로 재림교회 내의 권력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존 세력인 조지 버틀러와 유라야 스미스는 그들의 지도력을 상실하고, 유라야 스미스가 결국 존스에게 리벤 헤랄드 지 편집장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존스와 웨거너가 1890년대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향후 10년 동안 대총회 회기의 모든 성경 연구 모임을 그들이 이끌어갔습니다. 또한 1888년 회기는 엘렌 와이스의 봉사에서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1890년 초반에 그녀는 존스와 또 웨그너와 팀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의 기별을 교회에 전파했습니다. 그녀의 문필 봉사도 그리스도께 더욱더 초점을 맞춤에 따라 급진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1888년 후에 그녀는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저작들을 출판했습니다. 정로의 계단, 산상보훈, 또 시대의 소망, 실물교훈, 치료봉사 같은 그런 책들을 저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다할 때까지 1888년에 부각된 그리스도를 계속하여 눈여겼습니다. 불행히도 1950년대와 그 후에 1888년 대총회 회개와 관련된 몇 가지 논쟁적인 가르침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것들은 엘렌 와이시 존스와 웨그너 가르친 것을 거의 모든 것을 다 인정했다는 가정의 토대를 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견해들은 일반적으로 존스와 웨그너의 개념들을 자신들의 신학적 토대로 삼았는데요. 심지어는 그들의 개념들이 성경과 엘렌 와이스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닐 때도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태도이죠. 엘렌 와이시 존스와 웨그너의 이런 어떤 점을 지지하는지를 보려면 1890년대의 심각한 신학적 탈선을 조장한 이 두 사람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1888년 이후에 기록된 구원과 그리스도에 관한 그녀의 책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91쪽에서 94쪽에서 존스와 웨건의 기여에 대해서 그녀가 내린 평가를 먼저 보면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의 신학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888년에 부각된 존스와 웨건의 기별을 엘렌 화이트 무조건적으로 모두 다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핵심적인 기별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구원 기별은 승인했지만 어떤 기별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후에 변질되고 확대되어서 그의 신학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게 되었고요. 또 그런 치우친 신학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태도나 적합한 신학이 아닙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엘렌 와이시 재림교회의 교리를 발전시키는데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대단히 논쟁적인 이슈입니다. 과연 재림교회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엘렌 화이트 부인이 만들었는가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봉사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엘렌 화이트 재림교회 교리적 발전에 어느 정도 개입하고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문제는 끊임없이 논쟁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녀의 이상들이 재림교회 교리들의 기원이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리들이 재림교회 내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다른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선구자들은 주로 그들 자신의 성경 연구를 바탕으로 그런 독특한 교리들을 발전시켰습니다. 초기 몇 년 동안 엘렌 화이트의 영향은 이런 연구로 얻은 교리들을 승인하고 더 분명하게 밝히고 또 더 확장시키는 데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녀가 이런 교리적 신념들을 창안하거나 창시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주요 교리들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뜻대로 주만 보.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